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67m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최근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발사대 주변에서 주요 인사들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속시설들도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의 높이를 높인 것은 발사체의 길이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동창리 발사장에서 30m 길이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 길이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동을 순방 중인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사우디에서 살만 국왕과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난 뒤 요르단으로 되돌아가 요르단 군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어제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요르단 북부 공군기지에서 최근 시리아 내 이슬람 반군에 대한 공습을 벌인 연합군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대화에서 두 사람이 모든 점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오늘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두 번째 경제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번 법안은 은행 예금을 보장하고 사법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은 지난주 지출삭감과 연금개혁을 포함했던 1차 개혁안보다는 논란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개혁안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스 친정부 성향의 아부지 신문은 오늘 표결이 치프라스 정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연방 수출입은행 재인가를 촉구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말로 사업 면허가 만료됐지만 공화당은 재인가 여부에 대한 표결 없이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수출입은행은 과거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지만 최근 공화당의 강경보수 성향 의원들은 이 은행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일부 대기업들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과거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10명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 찬성론자들은 중국과 독일 등 경쟁국들도 유사한 기구를 두고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의 한 시장에서 오늘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번 공격이 파리압주 알마르 지구에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을 겨냥했다며 사망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보안군에 대한 무장 저항 세력 탈레반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탈레반의 공격이 이례적으로 잠잠하다가 이슬람교의 금시월디 축제 이드알피트르가 끝난 뒤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이용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 기지에 위협을 가한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리지오 로마넬리 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용의자 두 명은 위협만 가할 뿐 트위터에서 확인된 게디 공군 기지나 밀라노 두오모 성당 또는 로마의 콜로세움 등 다른 목표물들의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각각 튀니지와 파키스탄 출신인 이들이 군사훈련을 위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할 계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해 개봉했던 미국 영화 중에요. 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Still Alice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란 병은 치매 환자의 75%가 이 알츠하이머라고 할 만큼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라고 하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요. 증상이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입니다. 미국에서는 85세 이상의 인구의 절반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에서는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여자 교수가 이 병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고 말을 더듬고 이런 과정을 가족들과 함께 싸워가는 참 힘겨운 과정을 담았었는데요. 강단에 서서 이 여성이 이 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듬더듬 연설해서 감동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잃어가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알리스랍니다 라는 안타까운 고백이 영화의 제목이 됐었죠. 그런데 현재 이 워싱턴에서요, 미국 알츠하이머 병학회가 국제학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미국의 명문대학의 한 여자 교수가 강단에 섰더군요. 환자로 선 게 아니라 이 병에 대해서 발견한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빨리 진행된다고 해요. 경도 인지 장애라는 증상이 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증상은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도 인정하지만 일상에서 큰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이유로는 글쎄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대의학이 이 비밀을 풀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가 큰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22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23도에서 29도 분포, 신의주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 21도에서 30도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개성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린다 론스타트가 부릅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굴러갔습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makes no difference who you are, anything your heart desires will come to you. If your heart is in your dream, is too extreme. When you wish upon a star, like dreamers do, fate is kind, she brings to those who love the sweet fulfillment of their secret longing. Like a bolt out of the blue, fate steps in and pulls.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지난주 미군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네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삼촌이 요르단에서 구금 중이라는 소식, 또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군용 헬기 제작회사 시코르스키를 인수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경선에 도전한 후보가 또 한 사람 늘었네요.
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어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I am here to ask you for your prayers, for your support, for your efforts, because I have decided to ru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케이식 주지사는 어제 자신의 모교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공식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면서 기도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케이식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주지사로 일하며 오하이오 경제를 되살린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will promise you that my top priority will get this country on a path to fiscal independence, strength.
네, 케이식 주지사는 또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네.
자신은 위대한 미국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아는 가장 훌륭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존 케이식 주지사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보죠.
네, 케이식 주지사는 올해 63살인데요. 그동안 민간과 공직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주요 경력을 보면요. 이 케이식 주지사는 18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했고요. 빌 클린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는 이 하원 예산위원장을 지내면서 연방정부 예산을 균형 예산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바로 주지사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케이식 주지사는 지난 2000년에 치러진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왔다가 금방 사퇴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의원직을 그만두고 한동안 민간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다시 정치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네.
이 케이식 주지사는 지난 2014년에 재선돼서 지금 두 번째 주지사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분에는 케이식 주지사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외교 부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을 물리치려면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케이식 주지사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요. 최근에 맺어진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또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 이민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들하고는 다르게 이 불법 이민자들이 벌금을 내고 등록하면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케이식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 개혁안을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서 보수파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또 복지 부문하고 정부 예산 분야에서는 어떤 태도인가요?
네, 일반적인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하고는 달리 그 케이식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빈곤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를 오하이오 주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이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기금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조항 말고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법은 모두 없애거나 이 다른 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예산 분야에서는 균형 잡힌 예산을 지향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공화당 후보 중에서도 약간 중도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자, 요즘 공화당 경선에 나온 사람들이 뭐 전마다 자기가 보수파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온건한 성향을 가진 케이식 주지사가 경선에서 당선될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공동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공화당원이나 공화당 성향을 가진 유권자 가운데 이 케이식 주지사를 지지하는 비율이 고작 2%에 그쳤습니다.
네.
요즘 막말로 화제가 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4%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두 후보군하고는 격차가 상당히 큰 겁니다.
네. 다음 달 6일이죠. 첫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토론회도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미국 폭스 방송사가 지지율로 순위를 정해서 앞에서 10명만 토론회에 참가시킨다고 못 박은 상태인데요.
예.
지금 상태로서는 이 케이식 주지사의 모습을 공화당 토론회에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케이식 후보 측에서도 이 가장 큰 과제가 이 많이 뒤처지는 지지도와 인지도를 이른 시일 안에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케이식 주지사까지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안 그래도 북적이던 공화당 경선 무대가 더 좁아졌는데요.
네.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에선?
네, 케이식 주지사까지 모두 16명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모두 5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남부 테네시주 채토누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5명이 숨졌죠.
네.
그런데 요르단 당국이요, 이 사건 용의자의 친척을 구금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의자 무함마드 유스프 압둘라지즈의 외삼촌이 요르단 보안당국에 구금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 담당 변호사가 밝혔는데요.
네.
이 요르단 정부 관리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 미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채타누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압둘라지즈는 쿠웨이트에서 태어나서 귀화한 미국인인데요.
네.
이 지난해 몇 달 동안 요르단을 방문했는데 이 외삼촌인 아사드 이브라힘 아사드 하지 알리 씨의 집에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미 수사당국이 압둘라지즈가 요르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압둘라지즈의 외삼촌은 어떤 혐의인가요?
네. 아직 뭐 특정 혐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이 요르단 당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17일부터 이 알리 씨를 구금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알리 씨의 컴퓨터와 손전화 역시 압수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알리 씨의 변호사는 알리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서 어떤 과격단체와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용의자 압둘라지즈 역시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 연방 수사국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지만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압둘라지즈가 우울증을 앓았었고 또 약물 중독에도 시달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요르단 여행도 우울증과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이 가족들이 밝혔는데요.
네.
이 압둘라지즈를 요양소에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하고 싶었지만 건강보험회사 측이 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요르단 여행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요르단은 중동에서 가장 서구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주류 판매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그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 뒤에는 요르단에서도 이 급진 이슬람주의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압둘라지즈가 그런 과격한 이슬람 단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 압둘라지즈가 쓴 글 가운데 미국 태생 이슬람 성직자인 이 아누아르 알 왈라키를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이 왈라키는 지난 2011년에 미국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했는데요. 이 당국은 아직 압둘라지즈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는 그런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목요일 채터누가 총기 난사 사건 이 해병 모병소하고 해병 예비역 센터 두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네네.
미국 군인들이 전쟁터가 아닌 미국 땅에서 목숨을 잃어서 참 충격을 던져줬었는데요. 백악관이 어제부터 이 조기를 개항하고 있죠.
네.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채터누가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미국 연방청사에 걸린 미국 국기를 모두 반기로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백악관과 미 의사당을 포함해 이 모든 연방청사 건물의 국기가 오는 토요일까지 조기로 개양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충분히 조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미국 방위 산업 분야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역시 같은 미국의 시코르스키사를 9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은 또 그 현재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기술 서비스 분야를 분리하거나 이 매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이 눈길을 끄는 건요. 이 인수 당사자가 바로 록히드 마틴하고 시코르크스키이기 때문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방위산업체고요. 시코르스키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용 헬리콥터 제조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워싱턴 DC 근처에 본사가 있는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순 매출액이 약 450억 달러에 달하고요. 지난 1925년에 설립된 시코르스키사는 2014년 순 매출액이 75억 달러였습니다.
예.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정보 기술 분야를 떼고 헬기 부분을 인수하는 건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네, 록히드 마틴이 주력으로 삼는 분야가 인공위성, 군용 비행기, 그리고 미사일 제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보기술 분야를 떼고 헬기 부문을 추가해서 이 회사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또 시코르스키사를 인수해서 규모 면에서 현재 2위인 이 미국 보잉사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겠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록히드 마틴사가 시코르키스키사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전투기 같은 고정액뿐만 아니라요. 헬기 같은 이 회전액 분야에서도 입지를 단단히 굳힐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은 미 공군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예.
이 참고로 이 스텔스라고 하면은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말하죠.
예.
아, 그리고 시코르스키사는 미군이 쓰는 주력 헬기를 만드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 헬기 머린1도 이 바로 이 회사가 만드는 헬기입니다. 이제 록히드 마틴은 시코르스키사를 인수함으로써 미군의 주력 전투기뿐만 아니라 주력 헬기까지 제작하는 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인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 측의 말로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올해 4분기 말이나 내년 1분기 초에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이 시코르스키 인수가 군용 헬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방부 측은 군용 헬기 시장에서 경쟁 체제가 유지되길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록히드 마틴 측은 시코르스키사 말고도 이 미군의 헬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3개나 더 있기 때문에 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요. 지난 월요일 유권자들하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월스트리트를 견제하는 도드프랭크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 도드프랭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도드프랭크법이 대선 후보들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2010년 7월에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입니다.
네.
이 도드프랭크법의 원래 이름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월스트리트를 개혁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뉴스에서요. 이 월스트리트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도 월스트리트를 개혁하는 법이라고 하셨는데 월스트리트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네. 월스트리트는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시의 맨해튼 남부에 있는 거리 이름입니다. 17세기 원주민 인디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벽을 세웠던 데서 이름이 유래해서 월스트리트 또는 월가라고 하는데요.
네.
자, 미국의 여러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 또 뉴욕 증권거래소 등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기관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미국 경제의 심장이다 또는 세계 경제의 중심부다 이렇게 불리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를 왜 개혁을 한다는 거죠?
네, 지난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가 바로 이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과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했는데요. 이 집값 거품이 떠지면서 이 집값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떠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정부의 기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대형 은행들의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는가? 은행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왔죠.
예.
하지만 당시에 이런 큰 위기를 가져온 금융사들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요. 바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도드프랭크법입니다.
네. 이 도드프랭크법이 사람 이름을 따온 거라고요?
네. 지난 2009년 말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과 바니 프랭크 당시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미국의 금융혼란과 경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선진개혁 방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드 프랭크 법안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2010년 7월 21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이 발효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요일이 이 도드 프랭크 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던 겁니다.
예. 이 도드 프랭크 법이요.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 규제가 포함된 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아,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자, 우선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지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골자인데요.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또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융안전감시위원회가 설립됐는데요. 미국의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감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권고할 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체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지요.
네. 그리고요. 또 도드 프랭크법이 언급될 때마다 볼커 룰이라는 말 함께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네. 이 볼커 룰은 도드 프랭크 법률 제619조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본으로 이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자본이란 회사의 자본금이자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금인데요.
네.
자,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이 리만 브라더스나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이 자기 자본의 수십 배 달하는 빚을 내가면서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고요.
네.
투자 거품이 결국 빠지면서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거죠.
네.
이 볼커 룰은 자기 자본을 이용한 투자와 또 파생 상품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형 금융업체들의 경우 파산을 하거나 하면 또 이후에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드 프랭크법이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요.
예. 경제학에서 too big to fai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
한국에서는 대마불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직역하면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규모가 너무 큰 회사가 망하면 나라 경제 전체에 재앙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든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네.
하지만 도드 프랭크법은 아무리 부실해도 덩치가 커서 파산시키지 못하는 이 대마불사를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이 장례식 계획을 세워서
네.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대형 금융회사의 해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회사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드 프랭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시행 5주년을 맞은 도드 프랭크법 그동안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행됐나요?
네, 지난 5년 동안 초안과 달리 제재가 완화되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이 썩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미국의 금융전문 데이비 스포크 법무법인이 검토한 결과 지난 5년간 이 도드 프랭크 법률에 담긴 규제 390개 항목 가운데서 실행된 항목은 238개라고 집계했는데요. 그러니까 5년 동안 5분의 3밖에 실행이 안 된 거죠.
네.
하지만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 출석해서 이 도드 프랭크 법률이 시행된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월스트리트의 개혁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친기업적인 경향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의 반대 뜻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공화당과 금융업계는 여전히 이 법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공화당의 잽 헨살링 의원은 최근 도드 프랭크 법률 시행 5주년 청문회에 참석해서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형은행은 더 커졌고 소규모 은행은 줄어들었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헨살링 의원은 또 금융 규제로 인해서 저소득 또 중간소득 미국인들이 계좌를 잃게 됐고 소상인들의 신용이 무너졌다며 이 도드 프랭크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화요일 이 도드 프랭크법의 Too Big to Fail, 이 대마불사 조항을 삭제하는 새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금융개혁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단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인의 91%가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더 많은 감독을 원한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대 1 비율이었고요.
네.
또 월스트리트에 대한 제재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2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은 뭐 대체로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 폐지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도드 프랭크법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금융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대체로 금융 규제를 약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상하 양원에서도 개정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도드 프랭크법이 과연 애초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드 프랭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아델의 노래 Make You Feel My Love 골라봤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미국은 지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인 뉴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 탐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명왕성 탐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뉴 호라이즌스 호를 쏘아올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만큼이나 명왕성 탐사를 기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우주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의 고향 마을 주민들이죠. 클라이드 톰보는요, 명왕성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인데요. 클라이드 톰보의 유산을 최고로 자랑으로 여긴다는 고향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김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4일 오전 7시 49분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호가 명왕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약 12,500km 거리 접근에 성공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는데요. 뉴 호라이즌스의 명왕성 탐사가 남다르게 다가온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 중부 일리노이주의 스트레이토였지요. 스트레이토시는 한적한 지방도시인데요. 스트레이토에서 명왕성은 도시의 핵심이자 자랑이라고 합니다. 에드 브로작 스트레이토시 의원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We are pro-Pluto in Streator.
우리 도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명왕성 지지자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왕성을 최초로 발견한 우주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1906년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톰보가 살았던 농가의 뒤뜰은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지요. 바로 이 뒤뜰에서 12살이던 클라이드 톰보는 삼촌이 만들어준 천체 망원경으로 처음 우주의 신비로운 세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광경은 어린 소년 톰보의 삶을 바꾸어 놓죠.
And they looked at the moon that night. And that was the first time Clyde had seen.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망원경을 통해 처음으로 달을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달의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곧 우주의 신비에 빠져들게 되셨고 나중엔 더 많은 우주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직접 천체 망원경을 만드셨죠.
클라이드 톰보의 손녀인 주디스 블리스 씨의 말처럼 이후 클라이드 톰보는 천문학자의 삶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애리조나주의 로웰 천문대에서 근무하던 중 하늘에서 작게 빛나는 한 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별이 바로 플루토, 즉 명왕성이었고 당시 톰보의 명왕성 발견 소식은 스트레이토시 신문의 첫면에 장식하게 됩니다.
They had a picture of him on the first page. Okay.
하지만 그로부터 76년 후 또 다른 뉴스가 신문의 첫면을 차지했는데요. 2006년 이 국제천문연맹이 명왕성을 태양계 행성에서 빼고 외소 행성으로 강등했다는 뉴스였죠. 이에 스트레이토 시민들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Of course, I think we all feel that it was a planet. We knew it as a planet. So why isn't it a planet?
지미 랜스포드 스트레이토 시장은 지금까지도 시민들 모두가 명왕성을 태양계 행성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 왜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탈락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하지만 에드 브로작 스트레이토시 의원은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는 이렇지만 스트레이토시는 대신 다른 것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With all the controversy in the last several years about Pluto, it's
명왕성의 태양계 퇴출과 관련한 논란이 몇 년간 이어지면서 우리 스트레이토시가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우린 이런 유명세를 몰아서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를 알리는 일을 더욱 열심히 했죠. 스트레이토 중심가에 클라이드 톰보가 그려진 벽화를 그리고요. 또 시청 앞에는 그의 행적을 기리는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곧 도시 중심 거리도 명왕성 거리로 이름을 바꾸고요. 표지판을 달 예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라이드 톰보의 손녀인 주디스 블리스 씨는 자신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여줬는데요.
Clyde Pride.
우리의 자랑 클라이드라고 적힌 클라이드 톰보 기념 셔츠였습니다. 블리스 씨는 이렇게 지구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흔적들보다 더욱 의미 있는 건 바로 할아버지가 사후에 명왕성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일이라고 했는데요. 뉴 호라이즌스 호가 명왕성의 발견자인 클라이드 톰보의 유골이 든 유골함을 탑재해 떠났기 때문입니다.
It's kind of neat that someone from Streeter has ashes that are almost to Pluto or going by.
스트레이터에 살았던 한 사람의 유골이 명왕성 가까이 날아갔다는 사실이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우리 도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죠.
나사의 과학자들은 명왕성에서 발견된 하트 모양의 지형을 톰보 지역이라고 명명한다고 밝혔는데요. 85년 전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의 이름은 지구에서 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별 명왕성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네, 북한에도 인민대 학습당과 같은 도서관이 있죠. 미국에는 각 도시마다 또 작은 마을마다 도서관이 다 있어서 사람들이 책도 빌려보고 공부도 하고 또 책 관련 행사를 통해서 여러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가면 책 대신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이 있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개념 도서관, 바로 휴먼 라이브러리가 등장한 건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검 스프링 도서관.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한 도서관 안에서 사람들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책을 빌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곧 아주 색다른 장면이 펼쳐지네요.
Hi.
Mena, hi. I'd like to introduce you to Dan.
Dan, s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직원이 한 독자에게 책의 저자를 소개하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독자는 책의 책장을 넘기는 대신 20분 동안 사람 책 앞에 앉아서 책에 대해 질문하며 작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We don't know our true our strength till we're forced to deal with something that we didn't anticipate dealing with.
작가 메이마 카르모 씨는 유방암을 이겨낸 생존자로 타이거 릴리 재단의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유방암 판정을 받은 젊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지요. 카르모 씨는 또 내전을 피해 15살 때 모국 라이베리아를 탈출한 용감한 여성인데요.
What from your childhood and being a refugee helped you the most when you got diagnosed with cancer?
I've escaped, like I said, three wars. I've been hit by lightning.
독자는 어릴 때의 이런 경험이 유방암을 이겨내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카르모 씨는 자신의 경험을 쓴 책의 내용을 독자에게 나누면서 스스로 사람 책이 되는 게 즐겁다고 했지요.
I think it's just much more intimate. You get to see the person for who they really are beyond just the book cover.
사람 책 프로그램은 책의 저자와 독자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독서법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앞에 인생의 여러 장을 펼쳐놓고 경험을 나누는 거잖아요. 마치 신비로운 마법의 시간 같아요.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는 건 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책과 마주한 데니스 파고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It's a new way to learn a story. I think the facts come quicker.
책을 읽는 색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책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용도 더 쉽게 전달되고요. 또 작가 표정이나 몸짓 등을 통해서 활자론 읽을 수 없었던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파고 씨는 불완전한 간병인이란 제목의 책을 쓴 바비 카두치 씨와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카두치 씨 역시 사람 책이 되어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7년간 병간호 했던 경험을 파고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During that time I was having migraines, I was having panic attacks, my hair was falling out.
카두치 씨는 병간호가 얼마나 힘들고 또 온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카두치 씨의 책을 접한 데니스 파고 씨는 감동과 함께 죄책감도 든다고 했지요.
I had the guilt that she suffered about that I should have been a caregiver and wasn't because
카두치 씨와 얘기를 나누니까 일종의 죄책감이 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척 편찮으셨어요. 제가 가서 병간호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멀리 살아서 그러질 못했거든요.
이렇게 사람 책을 통해 받은 감동은 일반 책을 통해 얻는 감동이 못지 않은데요. 사람 책을 통해 독자와 감동을 나누는 일명 휴먼 도서관은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도서관 책임자가 지난 2009년 6달 동안 핀란드 헬싱키에 머물면서 휴먼 도서관을 처음 접하게 됐고 검스프링 도서관에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 사서인 캐롤린 리그 씨는 사람 책 프로그램의 인기가 무척 좋다고 했습니다.
We've gotten a lot of great feedback. People who've told us this is the best library program they've ever been to.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사람 책 프로그램이 최고로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창의적이면서 또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 책 프로그램. 리글 씨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휴먼 도서관이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명왕성의 최초 발견자인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의 고향이 뉴호라이즌스호의 명왕성 탐사 성공으로 축제 분위기라는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책 대신 사람의 경험을 빌려주는 색다른 도서관, 휴먼 도서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I get the picture now. I get the picture now 입니다. When someone says, Oh, I get the picture now. What does he or she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o you get it now? Hopefully, my third explanation helped you.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Are you sure you get the picture?
Yeah, I understand it clearly now. Thanks again.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Do you get it now? Hopefully, my third explanation helped you. 이제 이해하니? 세 번 설명한 게 도움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자 제가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설명해줘서 고마워. 이제 알겠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Are you sure you get the picture? 정말 알아들은 거 맞지? 라고 하자 제가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 정말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 get the picture now,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o you get it now? Hopefully, my third explanation helped you.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Are you sure you get the picture?
Yeah, I understand it clearly now. Thanks again. Today's expression is, I get, G-E-T, get the picture, P-I-C-T-U-R-E, picture now, N-O-W, now. I get the picture now, 입니다.
상대 설명을 신경 써서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꾸 대묻다 보면 바로 그거구나 하며 의미가 다 왔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후련해지죠. 이럴 때 영어로는 I get the picture now 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picture, picture는 사진, 그림을 말합니다. I get the picture now는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그림이 떠오른다 라는 말이죠. 즉, 이제 감 잡았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네 라는 뜻입니다.
If you get the picture, you understand a situation or get the message fully. I get the picture와 비슷한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Now I get it. I see what's happening. 또는 Now I understand the situation 등입니다.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이제 알았어 라고 했죠.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hy don't you get the picture? Is it too hard to understand? 라고 하면 왜 감을 못 잡니?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o you get it now? Hopefully, my third explanation helped you.
Thanks for the explanation. I get the picture now.
Are you sure you get the picture?
Yeah, I understand it clearly now. Thanks again. Let's review. If you get the picture, you understand a situation or get the message fully. Get the picture. I get the picture now. I get the picture now.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22년 7월 22일 오늘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어 맨델이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인 맨델은 30대 초반 수도원 생활을 하며 과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맨델은 교회 뜰에 있던 완두콩을 이용해 잡종실험을 합니다. 맨델은 완두의 7가지 대립형질을 중심으로 유전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이어 1865년 맨델은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성의 법칙을 포함한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하고 모든 생물에는 유전인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전학을 창시한 그레고어 맨델, 그는 현재까지도 생명학의 수수께끼를 푼 열쇠를 최초로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4년 7월 22일 오늘 미국의 전설적인 은행 강도 존 딜린저가 FBI가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존 딜린저는 11번의 은행 강도와 3번의 탈옥을 통해 미국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190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존 딜린저는 21살 무렵 16살 소녀와 결혼하지만 가정을 꾸려나갈 형편이 되지 않자 처음으로 식료품 가게를 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발돼 딜린저는 1924년부터 9년 동안 인디애나 주립교도소에 복역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 강도들로부터 기술을 배운 딜린저는 미국 중서부를 휩쓸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딜린저는 경제 공황의 화근이 된 은행들만 골라털면서 대중의 인기까지 얻게 됩니다. 이후 1934년 감옥에 수감 중이던 딜린저는 나무를 깎아 구두약으로 검게 칠한 가짜 총으로 간수들을 위협해 탈옥에 성공합니다. 이 FBI는 딜린저를 사살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1934년 오늘 딜린저는 시카고의 한 극장에 나섰다가 126명의 FBI 요원이 발사한 총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후 전설적인 강도 딜린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퍼블릭 에너미, 즉 공공의 적이 제작되면서 존 딜린저는 또다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